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생각을 하실 때 무엇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넬료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백부장이고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인이고. 네, 하나님 고넬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질문을 던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나는 그의 구제와 항상 드리는 기도가 생각이 난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사람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성품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보셔서 기억을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당시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직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경건하게 규모 있게 살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방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방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 다비다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죽었던 이 여인을 다시금 살려주었었는데요. 왜 그렇게 했었냐면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많이 하는 선행을 늘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그 옆에 서서 울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분이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와 기도를 늘 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또 베드로를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죠. 구제와 선행을 늘 행하던 다비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개인을 보실 때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한 번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격이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가 많이 있어서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제죠. 우리 교회에 이제 연세는 드셨지만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저 가정에서 전구가 나갔거나 TV가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은 당장 달려가셔서 고쳐주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구제하는 것이죠. 재물이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뭔가가 필요한 손길이 있으면은 늘 언제나 달려오셔서 고치고 다듬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혜를 잘 만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자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어서 죽을 끓여서 가지고 가십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분이 부자가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호주머니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에게서부터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왜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저의 머릿속에 항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알고만 있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셨죠. 고넬료와 다비다가 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거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적어도 나의 손을 통하여서 나간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은 그것이 구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분에게서 자꾸만 보화가 하늘에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너의 구제와 많은 구제와 항상 드리는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하고 있는 그것, 항상 상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반딧불이 있죠. 성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장학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아이가, 딸 아이와 아들이 이번에 동시에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전화는 정말로 하기 힘든 전화를 저한테 한 겁니다. 두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두 분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돈이 없죠. 제가 그 선교사님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기세가 끊겨있고 했던 그러한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근데 두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반딧불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했더니 반딧불팀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또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두 아이가 어떤지 쭉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장학금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는데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저한테 막 전달이 됩니다. 장학금을 주면서 오히려 막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주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이 돈은 우리 성도들이 5천원, 만원, 2만원,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주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전에 홍천에 있는 성당 앞에 누군가가 한 어린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성당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라나서 성당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죠. 당시에는 납부금을 초등학교 다닐 때 내었어야 했는데 반 아이들은 전부 수업을 듣는데 이 아이는 납부금을 내지 못해서 복도에서 손을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너무나 많이 당해서 괴롭고 힘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서울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훔쳐 먹었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전과 3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초등학교 중퇴생인 이 아이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다가 이놈의 세상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서 석유를 자기 몸에 부었습니다. 석유를 뒤집어 쓰고는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다시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과 4범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을 사형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 사형수들은 피합니다. 죄수들도.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이 청년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조금씩 만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를 읽다가 거기에 한 중학생이 올린 편지 글을 이 청년이 읽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밑으로 두 여동생이 있는데 막내 여동생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가방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편지에 기록을 해서 책에다 올려놓은 호소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청년이 이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나보다도 처지가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일을 하면요 돈을 조금씩 벌죠. 그의 통장에 이 청년의 통장에 3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을 알아보니까 11만 원을 하면은 좋은 가방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돈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룰이 있는데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영식금은 받을 수가 있지만 감옥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은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도관에게 간곡하게 애곡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간절히 호소를 하니까 교도관이 눈을 한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붙였습니다. 11만 원을 붙여주었습니다. 2주 뒤에 그 중학생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예쁜 가방을 사서 우리 지연이가 학교에 갔는데 지연이가 가방을 내려놓지 않아요. 저녁밥을 먹는데도 가방을 메고 잘 때도 가방을 메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자고 있는데 웃으면서 자요. 내 동생을 웃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청년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의 냉대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자기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청년의 눈에서 살기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서부터 영접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냉대했던 이 세상을 부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따뜻함이 그 속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출소를 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기술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 사람이 일자리를 찾다가 겨우 찾은 것이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시원에서 한 평 반 정도 되는 고시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월세로 15만 원을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르완다 어린 아이도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했죠. 청와대에 갈 때 양복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배달할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너무 못 먹고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 후원은 누가 할까 생각을 하다가 4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보험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고 월급은 70만 원이고 그래서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정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은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점장이 감동을 받아서 눈을 한번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어주고 지점장 부부도 그 기부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 재단의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가방을 사주었던 지연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사줄까? 행복에 겨워서 운전을 해서 가다가 갑자기 마주 오는 자동차와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11년 9월이죠. 이분이 김우수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이 뉴스를 영화감독 윤학렬 집사가 보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역추적을 해서 김우수 씨가 살고 있던 곳을 그 한평 반 되는 그 고시원에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김우수 씨가 책상 위에는 다섯 명 아이들의,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빨간 볼펜으로 진하게 밑줄을 그어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70만 원 받았고 고시원 생활을 했고 배달원으로 먹지 못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까마는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빨간 글씨로 빨간색으로 칠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줄을 쳐놓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잔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런 그의 신앙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 나왔습니다. 최수종 씨가 돈을 받지 않고 아무 돈도 노 게런티로 영화를 참석을 했죠. 그 영화가 철가방 우수심입니다. 흥행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마음이 정말로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보다도 능력이 있는 설교는 웃고 기뻐하고 감동을 받는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가장 능력이 있는 설교죠. 듣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가슴 속에만 담고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김우수 씨의 인생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늘 묵상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혜가 있고 누군가는 부족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하고 어떤 이는 병약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모양들을 우리들에게 허용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돌보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서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남편과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합니까? 보완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서로 보완해주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목사 장로 가족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이 되십시오. 인자한 장로님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때로 충고도 해주고 기도도 해드리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만나서 고충도 좀 들어주고 요즘에 취업을 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청년들 가슴 속에 아픔이 있고 주저주저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좀 들어주시고 밥도 한번 사주시고 그런 장로님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이런 교회 카페에서 얼굴 모른다고 쌩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과자도 거기 과자 있습니다. 1,000원합니다. 그 과자 하나 사서 드십시오. 과자 1,000원 한 장의 사랑입니다. 차 한 잔 사드리고 잠시라도 앉아서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전도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 나가는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수가 있을까? 나의 일생에 내가 어떤 구제를 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딸이 서울에서 내려왔었는데요. 책을 읽고 있어서 무슨 책인가 보니까 한국교회 초기사, 한국교회 초기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샀니? 예, 샀어요. 근데 그 책을 왜 읽고 있니? 뭐 신학생들이나 읽을 만한 책을요. 딸아이가 읽고 있어서 제가 좀 의아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래 이래 이래서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답을 하는데요. 제가 얼른 종이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이었고 그리고 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다시 불러주면서 제가 받아 적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우리나라 초기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삶을 물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한국교회 처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어서 읽어요. 그럼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받아서 적었습니다. 지금 시대보다도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이 더 좋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잘 배우지 못했고 배부르게 먹지 못했고 많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참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것인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교육자들과 함께 여수에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애양원도 들렀고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도 들러서 유심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 그 안재선이가 총살을 당하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은 백방으로 다니면서 손을 써서 구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총살 당하기 직전에 그래서 결국 살려내어서 양자로 삼았죠. 이제 그 재선 씨의 아들은, 재선 씨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인 동신이가 죽을 때에 전도를 하면서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부르다가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동인이는 고등학생이었고 동신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갔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갔습니까? 이들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전도를 하고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찬송을 하면서 마지막 그 길을 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조차도, 아니 우리들에게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동인과 동신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고 갔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리지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은 그 두 아들, 가슴에 묻으면서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홉 가지 감사 제목을 읽어 가셨죠. 인터넷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요, 토시가 좀 다르고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직접 그 손양한 목사님이 읽었던 아홉 가지 감사 제목을요,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담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리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아 목사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여주신 유산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쳐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억울한 순간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가장 억울한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여주면 좋을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지옥입니다. 이 땅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만 있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난립니다.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입 밖에 헬조선이라는 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어떻게 지옥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금수강산 아닙니까? 이 땅을 가리켜서 헬조선이 뭡니까? 지옥의 땅이라는,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하도록 이민족에 복을 주셨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지만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죠.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서 경제적인 부흥도 주셨죠.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서 2015년 국가별 세계 경제 순위 우리나라가 무려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힘들죠.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경제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느 역사에서도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시대가 가장 잘 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밥을 못 먹고 오신 분 있습니까?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힘들다 해도 우리 지금 입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옷이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쌀이 있습니다.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눈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죠.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수급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가장 저렴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10여 개국을 다녀보았지만은요, 우리나라처럼 도로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한번 들러보면요, 우리나라 휴게소에서는 잠을 자도 될 정도로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휴게소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 손에 꼽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 믿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 우리나라에 있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나라 탓, 사회 탓 하면서 이 땅을 해를 줬습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감사 노트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양 저금통 있죠. 만 원짜리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걸 다 읽습니다. 아빠가 아 감사를 이걸 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은 힘들어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빠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땅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어찌 이 땅이 헬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그 아이들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